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를 두 가지 낼 테니까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높은 빌딩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100층 넘어가고 또 90층, 80층 하는 아파트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가장 높은 빌딩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63빌딩이 생각이 났죠. 바로 그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비행 청소년, 날라리 엄마, 제비족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뛰어내렸더니 비행 청소년 날아가고 날라리 엄마처럼 날아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63빌딩에서 뛰어내렸을 때 죽지 않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1층에서 뛰어내리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CNN이 뽑은 세계에서 술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영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요.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에콰도르, 몰도바 그리고 일곱 번째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보면은 항상 상위권에 한국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세계 7위에 한국이 올랐습니다. 한국 남자들을 보면은 만나면은 무슨 말 합니까? 오늘 한잔 할까? 이런 대화들을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죠. 한 남자가 한 남편이 포도주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하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코르크 마개를 빼내는 기구 있죠. 뭔지 아십니까? 술병에 뭔가를 꽂고 뻥하고 그 내는 기구, 그 기구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병을 앞에 두고 있는데 병을 깨뜨릴 수도 없고 그 마개를 코르크 마개를 빼낼 수도 없고 어떻게 마실까 고민을 하다가 술을 결국은 마셨습니다.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밀어 넣어야죠. 경험상 말씀하는 거죠. 예, 코르크 마개를 밀어 넣고 그리고는 마셨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각이지만은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여간해서 그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때로 신조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철학이 되어서 내 생각과 행동을 한번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사고 구조가 예수님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이다. 사실은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배척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대신에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만약에 정부에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조금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그 사상들이 그때는 진리인 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면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했고 다리가 아프면 양반 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의자가 없었죠.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숱한 논쟁과 다툼과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지금 교회 오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좋은 겁니다만은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정죄를 하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의자를 들려놓자고 해도 성도들이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의자를 들려왔습니다. 다 들려오지는 않고 절반 정도만 의자를 들려오고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편하게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연세 많으신 다리 아프신 분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분들도 다리 아프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도 다 의자에 앉읍시다. 이렇게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면서 의자를 결국에는 다 들려와서 같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죠. 우습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도 아닌데 마치 잘못인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고정관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일에 돈을 써서는 안 됐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주일날 돈을 쓰면서 어디로 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바로 올바르게 성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돈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돈을 쓰면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학생 때 주일날 돈을 썼다가 장로님들에게 소환되어 가서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일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돈을 미리 토요일날 지불을 하고 주일날 가서 아이스크림만 가지고 오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총신대학교에 서울에 유학을 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 지켜온 규칙이 깨어졌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주일에 여러분 돈 안 쓰는 것은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안 쓰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리면은 저는 차도 탈 수가 없고 주일 되면은 굶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었습니다. 문제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지고 정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어찌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하면서 왜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까? 이 말씀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창기들과 세리들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보면 더러운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죄된 것은 말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런 죄인들과 말도 섞지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것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써 얻는 거룩, 이 거룩을 그들은 거룩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 놓았던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거룩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거룩함이 더러운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룩이라면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들 가운데에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 거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마약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약하는 사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에게서 정죄를 받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 저런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 술 마시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목사님이 도박하라고 그랬다, 술 마시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 엉뚱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졸고 있는 분들이 약간만 듣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또 무엇을 걸고 넘어졌습니까? 금식이죠.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그들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금식을 몇 면을 살펴보면은 우습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6시 전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점심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딱 지나고 나면은 또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끼 금식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전후에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월요일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얼굴을 찌푸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처럼 힘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사를 받으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금식하던 그 날짜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단자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딱 한 번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지금으로 하면 한 10월경 됩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금식하라. 온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날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날은 이 금식은 필수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금식이 있었죠.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 국가의 지도자를 잃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금식을 했고 특별한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것을 정해두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딱 걸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당시 결혼 풍속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주일간 신랑이 준비해 놓은 집에서 신랑이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때는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에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를 한껏 높이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일주일 동안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부가 예쁘지 않더라도 예쁘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그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부를 보면서 가장 예쁘다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본 적이 없다고 신랑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로 하여금 너의 얼굴을 보게 하고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그럽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가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맨날 넘어지고 막 죄악감대 있다가 교회에 와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신부들은 뭐가 그렇게 이쁘게 했습니까? 신부의 특징은 순결입니다. 순결, 즉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치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처럼 좋은 날에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결혼식하고 있는 그 일주일은 그저 즐거워해야 하고 축하해야 되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신랑을 왕처럼, 신부는 왕비처럼 그게 떠받드는 것이죠.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일주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리켜서 바로 그와 같이 혼인 예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동안 서로가 서로를 자꾸만 높여주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서로 축켜 세워주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쭈글쭈글해가는 아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보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멋진 남편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살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편이 없은 분들도 없는 분도 계신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잘 사실은 못하지만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춤을 출 거고요. 그날 밤에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이다 그러면은 검소하고 인상도 좀 쓰고 은둔적이고 금식도 잘하고 좀 얼굴이 심각하고 제가 바로 떠오르죠. 잘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힘들고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은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은 사람 앞에 서면은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찬송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은 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솟아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잔치집이 이렇게 깊은 이유는 그곳에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랑이 없는 기쁨은 허전한 겁니다. 제 아무리 예쁜 신부라고 할지라도 신랑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죠. 남편의 사랑을 흡족히 받는 신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오락에서 찾아도 안 되고요.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아도 안 됩니다. 오직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만 성도의 교제도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때로 보면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만 넣어주시죠.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새벽을 깨우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새벽을 잘 안 깨우죠?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고 엎드려도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 좋을지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부르짖기만 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그냥 주여 해도 그게 힘있게 나와요. 기도를 못하는 분도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보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성도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있는 성도에게 갑자기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너 이거 회개하라.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생각을 넣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힘들죠. 내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도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다정한 말도 한번 건네보고요.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 사랑이 되도록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귀국을 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내왔는데 앞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왜 길이 막혀서 갚아 나갈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짧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가자. 힘들어도 웃으면서 가자. 인상 찡그리고 힘들게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힘들어도 좀 웃으면서 가자. 그때에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웃음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신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능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갈 것인데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좀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인상 찡그리고 힘들게 그리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이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웃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져가는 신앙생활이죠.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웃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요, 낡은 옷은 떨어져 버립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내에서 평상시에 먹는 음료수였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를 따서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 포도즙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은 양을 통째로 가죽을 벗깁니다. 딱 벗겨가지고 까 뒤집어서 양쪽 다리만 딱 묶어버리면 거기에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새 포도즙을 어디에 넣냐 하면은 그 새 부대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 두고 1년, 2년 정도 지나면은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그 사용한 부대는 다시는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늘어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 포도즙을 거기다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터져버립니다.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율법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음이라면 은혜는 불입니다. 그래서 녹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차가운 그 얼음 속에서 죽은 영혼이 은혜의 불 속에서 녹으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차가운 율법에서 나온 것이 변질된 유대교고 변질된 성전이고 회당이고 바리새파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정죄를 했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그러니 그 속에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떠나셔서 회당을 떠나셔서 산과 들로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자꾸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끌려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여인에게 그러죠. 나 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거기에서 느낀 것이 얼마나 큰 따뜻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생명을 그곳에서 느꼈겠습니까?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에서 살아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치 저와 더불어 싸웠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식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은 그는 낡은 포도주입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있다면은 우리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리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은 거두어야 합니다. 세리나 창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납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잔치하는 사람들은 지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고, 당신이 제일 멋지다고,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용서가 있고 정죄 대신에 품어주는 것이 있고 치부를 숨겨주는 것이 있죠.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이고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품어주는 것이고 용서해주는 것이고 치부를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이걸 소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